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정체성 시리즈 이제 지난주부터 설교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누구인가 혹은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죠? 우리는 누구인가? 뭐였죠? 일이요? 예.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아, 벌써 까먹으셨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려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하려면 뭐가 잘 돼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위해서 뭐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위해서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거든요. 가정도 잘 세워지길 위해서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잊으셨다면 이번 주부터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열심과 또 그 기도의 열매가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요? 예,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열매로 기쁨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잘 됐네요. 제가 지난 시간 요약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누구임을 알아야 하는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인데 나 혼자 교회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뭘로 구성되어 있죠? 머리와 몸. 머리, 가슴, 배면 곤충이죠. 근데 교회는 머리와 몸이에요. 자, 머리는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불변한 진리의 법칙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머리세요. 목사도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머리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머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머리이신 주님과 함께 그의 십자가의 피와 희생으로 구원받은 모든 지체들,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가 아닌 여럿이에요. 그렇지만 하나 같은 여럿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튀어나와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이 뭘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필터링이 되고 새로워져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를 지배를 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내뱉고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말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유기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의 뜻과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와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피. 예,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원리와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내 말일 수 있으니까. 내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는 머리이신 주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과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헌신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미 그 존재 목적과 원리에 있어서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많은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오늘 정체성 시리즈 두 번째 제목은 우리는 누구인가?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돼요. 네. 교회 공동체 두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의 회사 조직, 정부 조직, 사회 조직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자, 그러면은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거룩한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말 자주 쓰는데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아. 뭐가 있을까요 또? 네? 흠없고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깨끗하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 가지고 있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런 뜻.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별되다. 또 세 번째는 흠없고 또 점이 없는 깨끗한 정결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로 왕 같은 사람에게 이게 아주 제한적으로 쓰여졌던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뭐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쓰이질 않았습니다. 왕 같은 사람에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할 성자를 보시면 그 귀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아래는 임금왕자가 있어요. 왕처럼 듣고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누구에게 이 말을 적용하죠? 거룩하신 목사님? 거룩하신 장로님? 뭐 그럴 때 쓸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주로 누구에게 써요 이 말을? 예. 절대 지존이신, 절대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 말을 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베드로 전서에 인용된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언급할 때에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갖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정의, 거룩하다라는 말의 정의 세 개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실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갖고 계신 그 뜻이 어리석은 인간들과는 매우 다르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도 뭐만 못하다고요? 하나님의 미련함,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실리콘밸리에 와가지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뭐 박사학위 두 개, 세 개 있는 분들도 봤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과학기술 문명 이거 매번 발전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그 저 대학원 때 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인간의 능력이 신적 능력에 거의 가까워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정말 그래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뛰어남 이걸 보면 여러분 가소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언급할 때 실제로 우리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언급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에 비해서 창조주로서 확연하게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별되신 분. 그 어떠한 피조물도 창조주신 하나님 한 분과도 바꿀 수 없고 견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는 도무지 견줄 수 없이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깨끗하신 분. 여러분, 사람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할 수 있을까요? 뭐 오죽하면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깨끗함에 비하면 더럽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간에 비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함을 지니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때에는 항상 피조물, 그 가운데서 인간과 비교 혹은 대조하여서 말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상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최대한의 가장 극치의 거룩함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제가 요즘에 욥기를 좀 읽고 있습니다. 욥기를 한 19장, 20장 정도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는 욥의 이야기나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두 구절만 이야기해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11장에 친구의 고백이 나오는데 자,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욥도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요. 그 욥의 친구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깊은 묵상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런저런 깊은 대화를 하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공통점 뭐냐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혹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자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너희 인간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에게도 거룩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4장 7절 한번 보이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부정하게, 더럽게 하게 하심이 아니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까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쓰이는 게 타당하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게 타당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인간에게도 거룩함이 가능하고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곧 이야기하신 바가 뭐냐면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라, 명령하시고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 전서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예,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놀랍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떠세요? 저걸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 안 드세요? 두려운 마음. 제가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말고 지난 토요일에도 했고 뭐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제 이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제 이름이 뭐죠? 아, 제 이름 아시죠 참? 네. 제 이름이 성우입니다. 성우, 장성우. 근데 성자를 보통 제 친구들이나 뭐 다른 분들 보니까 이룰성자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룰성자를 안 쓰셨어요. 아까 벌써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성자 쓰셨게요? 거룩할 성자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버두자를 쓰셨어요. 버두자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 동기들하고 이렇게 뭐 클럽 같은 거 같이 모이는 뭐 기도 모임 같은 거를 만드셨는데 성우회라고 만드신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한 친구들의 모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하고 같이 두 분이 개척을 처음 하신 교회 이름이 성우교회였어요. 그게 1975년 12월 7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는 거였는데 바로 전날 12월 6일 날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고민도 안 하시고 성우 이렇게 지으신 거더라고요. 참고로 제 동생의 이름은 성일입니다. 주일날 태어났어요. 네. 거룩할 성자를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서 아들들 이름에 그 이룰 성자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할 성자를 다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부족하다. 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됐을 때, 특히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제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나는 억지로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고 해서 가긴 갔지만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나? 저보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보다 깨끗하고 순수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목회자가 되셔야 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된다고?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혼자 안 죽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성도라는 이름. 야구를 치죠. 목사님만 죽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거룩한 이름이에요. 심지어는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나는 성도의 죽는 것을 기뻐한다, 귀하게 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을 봤을 때 이게 성도라는 이름과 맞지 않네? 라고 이게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들어야 돼요. 떨리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인 성도와 교회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모세 정도면 어떻게 좀 비벼보겠는데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몇 안 되는 소위 성인군자들 따라잡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그래도 존경받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따라잡기도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는 늘 거룩함을 쫓고 살고 있어요, 지금. 안 그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의 정의의 하나가 뭐냐면 그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우리는 왜 위대해지려고 하죠? 거룩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면. 또 한 가지, 만약에 우리가 거룩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자꾸 스스로 특별하다라고 여기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그런 생각 은근히 많이 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 막 어깨가 이만큼씩 올라가죠.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왜 내로남불합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블루지요? 내가 하는 거는 별로 크게 보지 않아요. 근데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증거들로 봤을 때 아주 역설적으로 사실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껏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옷을 어두운 톤으로 입고 그냥 단순하게 고리타분하게 입고서 뭐 예배를 드리는 거, 뭐 표정이나 자세가 근엄하게, 그걸 거룩하다라고 엮일 때가 많고요. 목소리를 낮게 깔고서 막 이렇게, 그걸 거룩하다라고 여길 때도 많고요. 될 수 있는 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형식과 방법을 취해서 그거를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들인데다가 게다가 실제로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이렇게 낮게 깐다 하더라도요, 그걸 만약에 거룩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보다 더 낮게 까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가?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한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어떻게 하심이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게 하심에 누가 역사하세요? 그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고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힘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또 찾아볼까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책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성령께서 과연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자, 다른 성경 번역들을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뭐로 번역을 했냐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셨어요. 너희를 택하사 뭐로요?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실력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들을 거룩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예.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것입니다. 꼭 방언을 해야 신유 은사를 나타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그렇죠.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100%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제3이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른 보혜사로 오셨고, 그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과 마음과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Surrender. 내어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주장, 내 경험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 에이토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해보시죠. 실제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 요한복음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네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뭡니까? 진리로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과연 뭘까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와 철학이, 과학이 진리를 쫓아왔어요. 수천 년 동안.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극진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인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우리가 따를 때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18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베드로가 이렇게 목회를 했던 곳이 그 유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1장 1절에 보면 다른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이민자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상을 다 아우러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쪽에 다 해당하는 것인데 우상 숭배했던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 법이라는 걸 지켜, 어떤 형식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자 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우상 숭배의 위험이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라고 딱 법을 지켜서 뭘 원리를 지켜서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잘 우리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 이유와 방법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래요? 19절에 오직, 자,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요거 하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이지 않느냐. 이게 진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교회는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율법적 성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적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놓아서 된 성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어린 양으로서 흠도 없는 점도 없는 그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을 거룩한 자리에 옮겨 놓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씻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흘리신 피로서만 완전히 만족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의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사람,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는 믿으신다면,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그리고 성령 안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죄인인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할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래야 내가 거룩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령 앞에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게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죄인인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다 계속적으로 끌어다 놓는 일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고백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사실상 어디에서 만나는 거냐면, 어디서 공통분모가 있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만나요. 근데 죄의 자리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죄를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다면서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된 점을 봤을 때 막 지적하고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도 선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고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속죄를 위하여서,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살을 찢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감사하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 나도 그래 주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라는 소원과 갈망과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나도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자 함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물론 힘듭니다. 어려운 과정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숨어있는, 그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감추어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내가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너를 위해서 나는 지금도 웃으며 너를 기대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구별된 공동체이며 깨끗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제는 높은 뜻과 위대한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공동체로서 택함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00% 희생으로, 완전하신 희생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내시길 바라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말 못할 사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기회이구나라고 여기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성령의 뜻을 쫓아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공동체로서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 우리가 거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빛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세상은, 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와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궁금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누가 과연 저들을 저렇게 만들어가고 인도하고 있는가? 궁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